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3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계획은 앞으로 15년간 미국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의 양을 3분의 1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목표치는 당초 22%에서 28%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돼 203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에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새로운 규제는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국제적인 기후문제 협상을 앞두고 비전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중동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이 이란 핵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걸프협력위원회 6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3일 카타르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란 핵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란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카타르 외무장은 이날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케리 장관의 발표에 대해 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랍 동맹국들은 중동 지역이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이란 등이 중동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안보 협력 확대 분야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개발과 특수군 훈련 지원 등의 조속한 시행 등을 언급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우권 문제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중국의 유젠 차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말했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로이터통신에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또 이 문제 아세아 회원국 이외 다른 나라들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는 본래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유권 문제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이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공섬 건설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할 계획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5일과 6일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지의 신문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6년도 방위비로 5조엔, 미화로 400억 달러 상당의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위성이 이번에 5조엔 넘는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과 집단 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방위비에는 신형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 건조비용, 그리고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방위성은 특히 고성능 군사용 헬리콥터 17대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래 방위비를 줄곧 늘려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사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같은 근거로 지난 6월 유로피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문한 아제르바이잔에서 전화통화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더는 알사드 정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8월 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사면은요 종종 옷이나 가전제품이나 뭐 종류를 망라하고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Made in China 아니면 Assembled by China. 중국에서 만들거나 조립된 물건이다 이런 말인데요.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이란 말 대신 미국이라는 USA라는 단어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추세로라면은 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의 일간 신문 뉴욕타임즈가요. 지난 15년 동안 중국 기업들의 추이를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세우고 미국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하고 하는 식으로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4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집중되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이런 배경을 보니까요. 중국에서 임금이 싼 업종이었던 섬유산업이 연료와 물류비용 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 업종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임금이나 제조 원가가 무척 싸다는 인식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추이를 보니까 그 큰 변화를 발견한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별다르게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달러를 들여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예로 들어보면요. 중국에서는 96센트가 된다고 하고요. 미국의 방직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중국보다 30%나 싼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만 미국행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고요. 인도의 최대 기업, 또 브라질 기업들도 미국에 이 섬유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요. 중국 기업들이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는 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순화졌던 상품들에서 메이드 인 USA로 서서히 바뀔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은 ABC 아메리카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3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 19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신의주 역시 흐립니다. 23도에서 26도 분포, 개성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4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미국 밴드 Our City가 부릅니다. 나의 모든 것, My Everything 골라봤습니다.
And I can't go on, I run to you.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요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가 담긴 온실가스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 미 서부에 산불이 퍼지면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는 대규모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서서 공부하는 책상을 도입하기 시작한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월요일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청정전력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이 계획은 앞서 행정부가 제시했던 구상의 최종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조금 전 규제안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today we're here to announce America's Clean Power Plan. A plan Two years in the making, and the single most important step America has ever taken.
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청전 전력 계획은 2년간의 고심 끝에 나온 것으로 미국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이때까지 취했던 그 어떤 노력보다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후변화보다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더 큰 위협은 없다며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규제안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우선 청정 전력 계획은 앞으로 15년 동안 미국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 양을 3분의 1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에 대비해서 32%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앞서 발표한 초안에서는 이 발전소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30%였는데요.
네.
2%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예, 현재 미국이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석탄을 쓰는 이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결국 화력 발전을 줄이겠다는 얘긴데요. 그러면은 부족한 전력은 재생 에너지에서 얻겠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네.
이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비율을 28%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 청정 전력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가 각 주에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해주고요. 각 주는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미 환경보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네.
2016년까지 초안을 그리고 2018년까지 최종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석탄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 업계에 타격이 클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많은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에너지 업계 반발이 큽니다.
네.
이 행정부 계획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새 청정 전력 계획에 따르면 각 주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주정부들이 잘 따라줄까요?
예,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웨스트버지니아 주나 와이오밍 주 같은 이 석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주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석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비난했는데요. 몇몇 주지사는 행정부 계획을 무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네.
이미 여러 주가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5개 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다면 몇 년 뒤에야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친기업 성향을 보이는 공화당은 이런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정치인들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예, 상원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주지사들에게 이 계획을 따르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이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 계획에 대해서 재앙적이라고 말했고요.
네.
또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무책임하고 무리한 계획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공화당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은 또 다르죠.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요. 오바마 대통령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고 다짐을 했죠.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렇다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새 청정 전력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계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공화당 후보들은 받아들일 만한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내놓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때까지 기후변화 대처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그렇습니다. 이번 청정에너지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수년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이후 나온 이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석유와 가스 시설에서 내뿜는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한편 이 승용차와 대형 화물 트럭의 에너지 효율성을 큰 폭으로 올리는 등 여러 환경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자, 정부의 이런 노력에 태양력과 풍력 에너지의 저렴한 가격과 또 이 값싼 천연가스의 부활로 말미암아 미국인의 화력 발전 의존율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올 봄에는 천연가스가 석탄을 누르고 이 전력 생산의 가장 큰 자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요. 지금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대형 산불이 미 서부 일부 주들에서 확산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는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이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가뭄이 이어지던 터라 피해가 더 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산불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로어 레이크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이 불길이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빠른 속도로 삼키면서 일요일 밤에는 총 217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 면적이 127제곱킬로미터니까요. 샌프란시스코의 거의 두 배에 이른 면적입니다.
네.
이 거대한 산불은 이 지역 6,300채의 가옥을 위협했는데요. 결국 이 주택 24채와 그 외 건물 26채가 불에 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일어난 원인이 있겠죠.
예, 많은 산불이 이 번개불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가뭄으로 바싹 마른 나무와 불을 타고 이 또 불길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데다가 바람의 방향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네.
특히 샌프란시스코 북부 지역은 빽빽한 덤불과 떡과일 나무가 많은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현재 진화율은 5%에 불과합니다. 자, 게다가 캘리포니아 지역은 월요일까지 이 산발적인 천둥 번개와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산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결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비상사태를 발령했네요.
예,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산불이 극심한 레이크 카운티 지역에 긴급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미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약속받았는데요.
네.
정부 지원금으로 지역과 주 당국들이 화재 진압에 들어간 비용의 75%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네,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대피령이 내려졌죠?
예, 이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산불이 휩쓸고 있는 지역 주민 약 1만 2천 명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고요. 또 일부 도로는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현재까지 투입된 소방관의 숫자도 엄청나다고요.
예, 현재 9천 명 이상의 소방관이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 진압을 위해서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화재 진압 중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도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리건주 국경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모도크 국립공원에서 화재 진압을 펼치던 한 소방관이 소방당국과 연락이 끊어진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교에서 칭찬을 자주 듣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주로 선생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개념이 달라지고 있나 봐요.
예, 사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한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가 모범생이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학생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서 공부하는 책상을 도입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실험을 시작한 교육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서서 공부하는 책상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이 서서 공부하는 방식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비만인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는 데 비해서 활동은 적어서 살이 찌고 또 각종 성인병 증세를 보이는 비만 아동들이 적지 않은데
네.
서서 공부하면 아이들의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이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아이들의 심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당뇨병도 줄어들 수 있고 그 외 다른 신체적 또 정신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요즘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서서 일하는 책상이 유행이라고 하죠.
네.
저희 방송국 일부 사무실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럼 과연 이 서서 공부하는 책상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예, 직장들이 서서 일하는 그 책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춰서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아랫부분에는 아이들이 발을 올려놓고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봉도 달려 있어서
네.
아이들이 다리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공부도 하고 또 몸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서서 공부하는 책상이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도 있다고요?
예, 텍사스 AM대학의 마크 벤던 교수가 관련 실험을 몇 차례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실험은 4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서서도 공부하게 했다가 앉아서도 공부하게 했다가 해봤더니 계속 앉아서만 공부할 때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또 아이들의 걷는 횟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또 80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서 공부하는 책상 실험을 해봤더니 앉아서 공부할 때보다 열량을 17%나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학생인 경우 열량을 32%까지 태우면서 운동 효과가 더 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게요. 신체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험을 주도한 벤던 교수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 앉아있기만 하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딴짓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활동적인 환경이 바로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서 공부하면 학습 환경이 바뀌면서 주어진 학업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집중력이 더 높아지고요. 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할 때 느낄 수 있는 지루함도 해소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서 공부를 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벤던 교수가 미국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북한의 소학교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이 서서 공부할 경우 아이들의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 수업 시간에 더 활발히 참여하는 등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 벤던 교수는 결론적으로 초등학교에 이 서서 공부하는 책상을 도입한다면 아이들의 비만율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나 포인트에 있는 한 고급 휴양지에서 눈길을 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억만장자인 코크 형제가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코크 형제가 이끄는 조직에 돈을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이 코크 형제입니다.
네. 이 기사를 보니까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몇몇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전견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아, 이건 그만큼 코크 형제가 공화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원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형은 코크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의 회장이고요.
예?
동생은 이 회사 부사장인데요. 이 나이는 형 찰스 코크가 78세 그리고 동생 데이비드 코크가 74세입니다.
네. 이 두 형제가 상당히 재산이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진 자산이 각각 4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 계산으로는 두 사람은 미국 내 부자 순위에서 공동 4위고요.
네.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는 공동 6위인데요. 두 사람 재산을 합치면 세계 1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코크 형제가 유명해진 게 재산 때문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미국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코크 형제는 자신들이 가진 이념을 확산하려고 미국 안에 있는 보수단체나 연구기관 그리고 공화당 후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미국 보수 진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코크 형제 측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서 화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추정한 걸 보면요, 코크 형제 쪽 조직들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지원하려고 최소한 4억 달러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돈은 코크 형제가 단한 게 아니고요. 다른 기부자들과 함께 마련한 자금입니다.
네, 참 상당한 액수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내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두 사람이 내놓은 돈은 물론 회사를 운영하면서 번 자금이겠죠.
네.
두 사람이 경영하는 이 코크 인더스트리즈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회사 규모가 미국에서 비상장 기업으로는 그러니까 이 증권시장에서 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회사 가운데는 두 번째로 큽니다.
네.
이 회사가 주로 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하는데요. 이 한 해 남기는 수익이 약 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네. 이 최근 코크 형제가 뭐 선거 때마다 공화당의 든든한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코크 형제는 보수파 가운데서도 리버테리안,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에 해당합니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면 개인의 자유를 사회의 기본 구성원리로 삼는 정치 철학이죠.
예.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중앙정부가 개인이나 사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형 찰스 코크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에 대해서 과거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찰스 코크는 중앙정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시장 경제의 법칙을 보호하는 이른바 야경꾼 구실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정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죠.
예, 그럼 자유주의자인 코크 형제의 이런 생각이 공화당하고 완전하게 일치를 하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공화당하고 같거나 아니면 더 강경한데요. 이 사회 문제로 가면 좀 틀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동생인 데이비드 코크는 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요. 또 두 사람은 공화당 주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전쟁에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두 사람이 한때 공화당이 아닌 자유주의 정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동생 데이비드 코크가 지난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주의당 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인이기도 하지만 정당에 참여했던 경력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1980년 대선에서 쓴잔을 마시고 이 두 사람이 이 노선을 바꿨는데요. 코크 형제는 자유주의당을 나온 뒤에 이 공직에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연구소를 설립해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하는 데 힘씁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코크 형제가 이 연구소를 만들거나 지원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다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자신들의 활동 방향을 바꿉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코크 형제가 이 미국 보수 운동의 대표격이죠. 티파티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티파티 운동 초기부터 자신들이 관여하는 단체들을 동원해 티파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코크 형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같은 비영리 조직을 통해서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선거에 직접 개입한다는 게 이 보수파 후보들, 그러니까 공화당을 돕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 선거 자금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면서 코크 형제의 자금 지원 활동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
당시 이 판결로 기업들이 선거에서 제한 없이 돈을 쓸 수 있게 됐었죠. 또 그 결과 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조직인 슈퍼패, 즉 특별정치활동위원회가 엄청난 돈을 모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후 코크 형제는 이런 비영리 조직을 통해 각종 선거에서 전례가 없는 자금을 공화당 측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억만장자 코크 형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우 기자, 이 코크 형제가 공화당 측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후원자가 됐지만은 민주당 쪽에서는 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겠네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특히 이 코크 형제 진영이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위해 무려 8억 달러 이상을 쓰겠다고 올해 초에 밝힌 바가 있어서
네.
민주당 층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이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다시 대통령을 내기를 바라는 민주당 측의 공적 1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코크 형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코코 염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돈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자기 생각에 맞게 이 법과 규칙을 고치려는 게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 씨의 주장인데요. 라이는 이 미국이 일부 억만장자들이 이끌어가는 과두정치 체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데이비드 엑셀로드 전 백악관 선임고문 같은 경우는 코크 형제가 돈으로 공화당 후보들을 매수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간은 4시 36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노래 들으시고 ABC 아메리카 이어가겠습니다. 여름에 즐겨 듣는 팝송입니다. The Beach Boys의 노래 코코모 들어보시죠.
.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장기자 함께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 알아봤죠?
네, 지하철도는 19세기 중반에 흑인 도망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비밀 조직망인데요.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들은 남부 노예주를 탈출한 흑인 노예들에게 숨을 곳과 음식을 제공했고요. 도망 노예들이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부주나 캐나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도망 노예들 얘기는요. 19세기 중반에 나온 소설이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통해서 잘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네.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작가 해리엇 스토우 역시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습니다. 스토우는 도망 노예들 얘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V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죠.
V is for voter registration.
예,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선거에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스 다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유권자 등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민권자로 100년을 살아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입니다.
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지역 한인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민 온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투표율과 유권자 등록률이 낮지만 기존의 미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 커뮤니티라든지 백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80% 유권자 등록, 80% 투표 참여만이 우리가 주류 사회로 가는 길이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 이 성과는 다음 우리의 후손들에게 커뮤니티 전체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남한이나 북한 청취자들께는 낯선 말일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유권자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이 투표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투표하면 되는 건데요. 이 북한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선거위원회가 선거자 명부를 작성해서 공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선거위원회에서 공시한 선거자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유권자를 확인하는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개인에게 맡깁니다. 각 개인이 알아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주나 군이 자체적으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주나 군마다 조건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스콘신 주립 메디슨 대학교 정치학과 베리 버든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유권자 등록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Yeah, it'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It didn't exist in most states.
네, 비교적 새로운 현상입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주의 유권자 등록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는 투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비밀 투표도 아니었습니다. 투표 용지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투표 용지를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중, 3중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걸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혁신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었다고 벌든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서 어디에 사는 누군지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할 걸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주정부가 통일된 투표용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스다코다주를 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유권자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주는 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 주민만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주의 운동가들은 좀 더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유권자 등록 제도를 만든 목적이 다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온 이주민들, 가톨릭 교도들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될까 봐 걱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민자들은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 이민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정 기간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주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유권자 등록을 못하게 막는다든가 비싼 인두세를 낸 사람에게만 유권자 등록을 할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흑인들이나 일부 백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막기도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문제는 종종 미국 정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곤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지난 6월 초에 유권자 등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 believe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vote and I believe we should
저는 모든 시민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좀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은 누구든지 18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게 해야 합니다.
클린턴 후보처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1993년에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입니다. 이 법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제정됐는데요.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 때나 다른 관공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정치학자 베리 벌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Democrats pushed for that and Republicans opposed it.
민주당은 이 법을 지지했고요. 공화당은 반대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반면에 공화당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유권자 등록을 좀 더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선거 부정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유권자 등록을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양당 사이에 늘 긴장이 감돌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요. 유권자 등록이 늘었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해도요.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있다면 온라인 등록 제도일 거라고 버든 교수는 말했는데요. 인터넷 덕분에 유권자 등록 제도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벌든 교수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제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문제는 다른 주로 이사할 때 유권자 등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권자 개인이 알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거죠. 만약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사한다면 새로 이사한 곳에서 유권자 등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 25일에서 30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감하는 주가 많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전에 살던 주에서도 투표하지 못하고요. 새로 이사한 주에서도 투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조건이라든가 마감 시한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주마다 다른 게 참 많은데요. 유권자 등록 제도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아주 쉬운 주도 있습니다. 이 선거 30일 전에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주도 있고요. 이 반면에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와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헌법은요. 일반적으로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상당히 큰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선거 날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연방 상하의원을 뽑는 날이 제각각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같은 날 일제히 연방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선거일이 11월 첫째 월요일에 다음 날 그 화요일로 정해져 있죠.
네. 지금은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요. 성별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정권을 갖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1789년 선거 때는 투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다수가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당시에는 토지를 소유한 백인 성인 남성만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나 다른 유색인종, 여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이 과거 노예였던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했고요. 이 1920년대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그전까지 21살 이상이던 투표 연령을 18살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된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 알아봤습니다. 부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o bug someone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ug someone?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Mike, let's go to the movies right now.
I can't right now. I'm working on a new job application.
Do that later. Come on, let's just go.
I said I can't go. I need to concentrate on this, so stop bugging me.
Okay, fine. I won't bug you anymore.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Mike, let's go to the movies right now. 마이크, 우리 지금 영화 보러 가자, 응?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I can't right now. I'm working on a new job application. 지금은 안 돼. 입사 지원서를 쓰고 있거든. 이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에이, 그거 나중에 하고 빨리 가자, 응? 이라고 보채자 마이크가 I said I can't go.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 I need to concentrate on this. So stop bugging me. 입사 지원서 작성하는데 집중해야 해. 날 좀 그만 내버려둬.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Okay, fine. I won't bug you anymore. 알았어, 알았어. 더는 귀찮게 안 할게.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o bug someon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let's go to the movies right now.
Can't right now. I'm working on a new job application.
Do that later. Come on, let's just go.
I said I can't go. I need to concentrate on this, so stop bugging me.
Okay, fine. I won't bug you anymore.
Today's expression is to bug, B-U-G, bug someone. To bug someone. If a friend keeps asking you to do something you do not want to do or cannot do, you might ask him to leave you alone or stop bugging you. In today's conversation, Mike says to Jason, "Stop bugging me. Stop bugging me." This means that Mike wants Jason to stop bothering him. 단어 bug는 명사로 벌레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누군가를 괴롭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가 윙윙 하고 날아다니면 짜증이 나고 신경 쓰이죠. 손을 막 흔들어서 모기를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계속 귀찮게 할 때 끊다, 그만두다 라는 동사 stop 또는 quit, quit를 써서 stop bugging me 또는 quit bugging m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 좀 귀찮게 해. 성가시게 좀 굴지 마.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제발 날 괴롭히지 말라고 했죠. So stop bugging me.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ony will not like it if you keep bugging him while he is working. 라고 하면 일할 때 성가시게 하면 토니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Mike, let's go to the movies right now.
I can't right now. I'm working on a new job application.
Do that later. Come on, let's just go.
I said I can't go. I need to concentrate on this, so stop bugging me.
Okay, fine. I won't bug you anymore.
Let's review. If you are bugging someone, you are bothering them. To bug someone. To bug someone. To bug someon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민주주의는 아프리카의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프리카연합 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프리카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엄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는 자유와 공정한 선거, 언론과 발언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자유가 보편적인 것으로서 아프리카 나라들의 헌법에도 쓰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도 많은 아프리카인이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형식적인 선거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사회를 탄압하는 가운데 자신의 할 일을 한 언론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활동가들이 위협받는 체제는 이름만 민주주의이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이 나라가 독립할 때 했던 약속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최소한 이런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미국과 친구인 나라라도 문제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가 헌법이 규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도자가 자리에 있을 때 임기와 관련된 규정을 바꾸려 한다면 부룬디에서 본 것처럼 불안정과 갈등이 생기고 이는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남긴 훌륭한 유산은 이들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 평화적으로 정권을 넘겨준 데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들은 아프리카에서 보편적인 권리가 거부될 때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건 단순히 서양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닌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